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편지글입니다. 이 편지글을 받아 읽을 독자들은 지금의 디르키예 지방입니다. 소아시아, 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일어난 박해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방으로 피신해 와 있는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수신자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가파도기아와 아시아와 비투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수신자라는 말입니다. 나그네라고 베드로가 표현을 했는데 나그네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디아스포라 그럽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자 이런 의미입니다. 흩어진 자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런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성도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성도는 거듭난 자, 즉 다시 태어난 자 이런 의미입니다. 거듭난 자라는 의미가. 성도는 예수의 피로 대속받은 자들이고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전에는 조상들이 물려주었던 삶의 철학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서 뭘 따라 살았어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았는데 그런 허망한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조상들의 헛된 행실에서 건져주시고 사용한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의 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무엇이라 불렀나요? 여기 보면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어린 양이라고 불렀을까요? 얼굴이 조망만해가지고 어린 양을 닮았기 때문에 아, 그 예수는 어린 양이다 이랬을까요? 아니겠지요. 또 성품이 온유하고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니겠지요. 구약시대에는 구약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없애하려고 즉 속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고서 성소에 갑니다. 근데 눈곱이 끼어 있거나 병들어 있어서 골골거리고 비실비실 거리는 어린 양은 안 되지요. 양떼 가운데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놈, 이게 점없고 흠없는 놈, 이런 놈을 고릅니다. 죄 지은 자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머리, 요 두 뿔 사이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가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그릇에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단에 내려와서 그 죄 지은 사람에게 이제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속죄의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요. 이런 속죄 제사를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 시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이 근본적인 그 뭐지요? 그 보수주의자들은 구약 성경 구약 시대를 뭐 4,004년 정도로 잡는데 그 4,000년 동안 일을 계속했어요. 재지을 때마다 어린 양을 그 속죄소에 데려가서 죽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의 이 내리 속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게 확 그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속죄 사역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적용을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은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제단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 제단의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었다. 이런 선포를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받았다. 이걸 왜 대속받았다고 했는지를 이 글자를 말이에요. 한지 잘 모르겠어요. 번역된 헬라어는 구속되었다. 그리고 구속됐다는 뭐예요? 몸값을 치르고 되찾아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는 속량되었다. 속량되었다는 것은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 노예 제도를 배경에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속량되었다, 구속되었다는 말은 당시 로마 사회에는 노예가 참 많았습니다. 전쟁을 이웃 국가와 하고 난 다음 전쟁 포로를 잡아와서 이 군단에 있는 병사들이 그거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노예 시장에서 거래를 했어요. 노예를 돈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소유한 물건이고 또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자유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노예를 시장에서 돈을 가지고 사서 자유민으로 풀어주면 자유민이 됩니다. 노예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기를 자유민으로 풀어줄 수 없어요. 노예가 번 모든 돈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가 되기 때문에 노예가 자기 자신을 풀어서 자유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유민이 돈으로 사서 풀어줘야만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돈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했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에게 꽉 붙들려서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 자유민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만이 죄와 상관없는 자유민입니다. 이분만이 우리들을 묶여있는 이 죄에서 풀어 자유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게 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유롭게 될 수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삶의 길과 노선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불교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도 있었고 유교를 숭상하면서 열심히 조상들을 받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선조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습니다. 서로를 섬기는 힌두교도들, 알라신을 믿는 마호메트 교도들, 또한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들, 저마다 진리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길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 길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아들에게부터 손자에게로 전승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조상들로부터 전승된 헛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헛된 행실의 마지막에는 영적인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인한 구속이, 예수의 피로 인한 속량이 일어났습니다. 그 피로 인한 구속으로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거듭난다는 글자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나는 글자와는 그리 글자가 다릅니다. 여기는 확실하게 두 번 다시 태어난다는 글자고, 요한복음에 있는 거듭난다는 글자는 위에서 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오늘 여기는 베드로는 중생이라는 글자는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거듭난다. 글자 그대로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 이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듭날 때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편이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내고 깨끗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과거 옛 시대뿐만 아니라 현금의 시대에도 그 말씀은 있었고 앞으로 오게 될 장래 세대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를 거듭나게 사용하시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빚값으로 우리를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빼내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목적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땅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변화되어 이렇게 사는 것. 심령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손과 발로 행하는 행동이 변화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땅에서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은 자에게 자로서 해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그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 또 우리의 인생살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이라는 것과 그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인생길에서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공포에 떨면서 불안에 떨면서 살라는 그 말입니까? 결코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한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지게 되는 교차되는 감정이 두려움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이 있지만은 또한 그 아버지가 우리를 심판하는 재판장이기에 뭐예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곳곳에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좀 더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순례길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순례자 인생.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 세계로 여행을 하는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자는 땅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단히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주님 인도하는 대로 이주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과 명예와 학위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보다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움직이지는 않지요. 예수 믿는 분들이 주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 주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움직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이 나그네의 삶이고 이런 삶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성도가 나그네의 삶을 떠돌이 삶으로 생각하여서 나는 이런 삶이 싫어 하면서 땅 위에 정착하여서 영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성도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저보냥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복음 전하기 위해서 순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는 아치로 만들어진 문이 세 개가 있답니다. 첫 번째 문에는 장미꽃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답니다.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문에도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답니다. 인생살이는 잠깐입니다. 즐거움이 영원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순간은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 고통도 잠깐입니다. 모두 다 지나가 버립니다. 고통도 즐거움도 지나갑니다. 따라서 짧은 인생살이는 영생을 놓고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기간입니다. 준비기간을 뭐 억만년, 억금만년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아, 순례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를 기다리며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해야 되지요. 이게 뭐 천년까지 그런다면 힘들잖아요. 근데 딱 80년, 90년 딱 살다가 그 다음에 영원이 있습니다. 영원, 영원토록. 우리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런 심령의 자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 말씀 잘못 이해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사 자주 가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그걸 하라는 말 아니에요. 집을 사서 살되 아 이거는 내 집이 아니고 잠시 살라고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지. 성경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어가지고 말 옮기다가 이상하게 옮기면 이사 자주 가라더라 이래 들으면 거꾸로 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소망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고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을 예수 믿으면서도 어디 돈, 명예 뭐 이런 데 두고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지성이 만들어낸 상상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초월해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내재하신다 그럽니다. 초월과 내재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였다가 다시 살렸습니다. 이런 전능의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그에게 두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견고한 망대입니다. 구약성경의 기록인 대로 의인은 그 망대 대신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안전함을 얻는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는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밖에 실존해 계시는 우리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는 계시는 참된 계시가 아닙니다. 예수 비슷한 우리 인간들보다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고 또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멀리 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 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해 주어야 그 계시가 참됩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본질을 가진 분이 우리에게 그거 알려준다고 하나님 참된 지식 아닙니다. 하나님 비스끄무리한 말도 잘 안 되네. 그런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 아니에요.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 인간 마호메트가 알려준 건데 그게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주인들이 우주선 타고 와가지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뭐라는 걸 좀 알겠다 싶어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침팬지. 아유, 발음이 안 되네. 침팬지를 잡아가지고 유전인자 분석해 봤더니만, 아, 이게 인간이래. 98% 똑같잖아요. 그게 참 인간인가요? 아니잖아요. 인간 비슷한 거잖아요. 인간을 분석해 알기 위해서는 어른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인간을 잡아가가지고 유전인자를 분석해야 참 인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비슷한 거 우리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동일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 가짜입니다. 시 없어지는 세상들의 참된 믿음과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께서 알려주신 그 계시의 지식 위에 바탕을 써서 우리 주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고 자매 사랑하는 것은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모라는 책임감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던가요? 책임감. 야, 이거 책임감인데 하고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보성 목사님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왔죠? 딸 애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입도 다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오잖아요. 안 그러면 안 오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은 피보다 진한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런 옛날 경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로부터 피보다 진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피보다 진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가 새끼를 낳자 그 새끼를 엄마 원숭이 품에서 안겨서 기르지 않고 나무로 만든 가짜 원숭이 품에 안겨서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자란 원숭이가 엄마가 되어서 새끼를 낳자 어떻게 했어요? 새끼를 돌보지 않더래요. 이게 뭘 가르칩니까? 사랑을 많이 보는 사람들만이 이웃을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사랑만큼은 만큼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만큼 받은 만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어떤 선생님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어떤 아이에게 사탕을 봉지채로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사탕 주세요 라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장난삼아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우리 모두 선생님께 행복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받아서 기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서 기뻐요. 주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 아들 딸들에게 줄 때 기뻐합니다. 그때는 자식들은 그 거부하지 말고 내게 많아도 그냥 덥석 받으세요. 그게 효도하는 길이에요. 엄마 아버지 그 있어요. 필요 없어요. 섭섭해요. 부모 주는 거는 뭐든지 받으셔야 돼요. 그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나도 저도요 나이가 들어서야 알았어요. 필요 없다고 섭섭해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주고 싶은데 아 이거 천국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줘도 싫대요. 그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기쁘고 우리는 받아서 기쁩니다. 받아서 기뻐하는 걸 보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 노릇 하나님 노릇하도록 우리 자식 노릇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노릇 잘할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청구해서 받아 누리면 됩니다. 그거. 자,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조상들이 물려주었던 헛된 행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여 살라. 또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하고 또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심령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선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선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폭락이 난잔하니 눈먹고 수만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선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대속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요. 오늘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구속 속량을 받았음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로 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과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이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심령의 갈등, 심령의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곁에 있는, 함께 있는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이웃을 우리의 몸같이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3-4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오늘 또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음을 알게 해주시고 확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잊혀졌던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금 기억하며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아버지 하나님 순례길을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자세 가운데 이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도 안주할 곳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실만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그네길 인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 모두 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전에 나와서 다시금 잊혀졌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 피로 다 씻김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구속과 속량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 죄 씻음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또 영원한 저 천국에 두며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이웃들을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영원한 천국길 또 열려진 저 천국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영광송 예 4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없어서 지금까지 원두궁 성령께 아멘 아멘.
성도는 열려진 저 천국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한눈파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심령 심령 위에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캠년장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